출애굽기 4번 메시지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끝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이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 쌓을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단체적인 백성들로 나왔으며 그 즉시 그들은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속받은 때부터 좋은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대적들을 굴복시켰으며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점령하고 다 소유하고 있었던 대적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을 누리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간증인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들은 대적의 강탈하는 소나기로부터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과 땅 위에서 그분의 관심을 위해 싸우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여자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천연적인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응당 남자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반면 여자들은 더 약한 자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장을 연결짓는 저변의 주제를 보지 못합니다.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2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낼 사람을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계시합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주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부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전하는 것과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은 모두 오직 여자의 생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에 대한 개념은 의미가 풍성합니다. 물론 그것은 남자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독립적인 생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주 안의 유일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결혼한 모든 형제들은 자신은 단지 그림자 남편에 불과하며 참 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배우자로 여기셨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아내였습니다.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용어는 머리 되심을 암시하며 또한 독립적인 생명을 암시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남성을 말할 때 우리 생각에는 머리이며 독립적인 생명을 가진 남편이 떠오릅니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머리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독립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또한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인 결혼한 자매들은 머리됨을 강탈하거나 독립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 남편인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한 형제들이 아내들에 대하여는 그림자 남편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은 주님께 대하여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강탈하거나 독립된 생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그리스도가 각 남자의 머리이심.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각 남자의 머리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각 남자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나 남자는 스스로 여자의 머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둘 때에만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남자들 위해 머리이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 되심 아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뛰어난 본을 봅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분은 그분의 모든 제자들의 머리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들 위해 머리 되심을 행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베드로가 마치 자신의 머리인 양 행하며 독립적인 생명을 살 때마다 베드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머리 되심 아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그리스도가 각 남자의 머리이심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림으로서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며 여자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것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의지하는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각 남자의 머리 되심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독립적인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의지하셨으나 우리로부터는 독립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생명은 독립적인 생명이십니다.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지하는 생명을 갖고 있으나 아내들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표하는 여자는 의지하는 생명을 상징함. 남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듯이 여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을 예표하는 여자는 의지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남자에게는 의존과 독립 두 방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오직 의존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인 생명을 갖도록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참된 여자가 되어야 함. 사람은 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자, 즉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여자의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합니다. 그림의 책인 출애굽기에서 이 여자의 생명은 1장에서는 산파들로, 2장에서는 다른 모든 여자들, 즉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와 시녀들과 바로의 딸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반역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독립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적으로 됩니다. 남자의 생명이 독립적이며 반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생명을 사는 여자는 사실상 남자가 됨. 만일에 여자가 독립적인 생명을 산다면 그녀는 사실상 남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하고 이혼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참된 여자의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함. 우리가 자매들이든 형제들이든 우리 모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에 의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의존을 상징하며 지식의 나무는 독립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항상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반면 지식은 항상 우리를 독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아이가 그 문제에 관해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일을 배우면 그 아이는 교만하게 되고 독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 대신 생명을 선택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독립보다는 의지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생명을 사는 것은 지식나무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하나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것은 생명나무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에 의해 사는 것은 사실상 주님 자신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가 의지하는 생명에 대한 뛰어난 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를 의지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하는 것에 관한 한 독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만이 독립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생명을 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을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무리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생활을 위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숨을 쉬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숨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생명에 있어서는 졸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위치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거해야 하며 당신을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여자의 생명, 즉 항상 당신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독립적인 남자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행동에서 그는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애굽 사람을 쳐죽였습니다. 모세는 실로 독립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제쳐졌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자의 생명을 훈련시켜 여자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두 번째 40년 동안에 모세는 여자가 되기를 배웠습니다. 그의 세 번째 40년 동안 즉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여자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오직 한 번 그가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었습니다. 그 경우에서 모세는 남자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 상하게 했으며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통상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자신에 대해 이러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인도자로서의 지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거스려 반역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을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주님께 나아가 그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머리이신 주님을 유일한 남자로 존귀케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자의 생명,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생명은 1장과 2장에서만이 아니라 연속되는 장들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여자의 생명을 살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전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여자가 되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성 전사들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독립적인 남성의 생명을 산다면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남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다룰지도 모르며 어떤 아내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다룰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남성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들, 즉 이러한 남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즉 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여자들입니다. 교회 역사는 여자의 생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마르틴 루터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루터는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강한 남자 아닌 의지하는 여자로서 살고 행했습니다. 바울 역시 이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성인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과 행위와 행동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배우자로 대하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성으로 간주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그들의 남편이며 그들은 그분의 배우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능한 전사인 다윗 왕까지도 이 단체적인 아내의 일부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할 때마다 그들은 남편의 주의를 취했으며 이는 마치 그들이 하나님과 이혼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이 주님과 분리됨으로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어 그들을 찬 남편인 그분 자신께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을 처녀로 간주하심.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처녀들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믿는 이들인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생명은 처녀에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편이시며 그분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처녀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짝으로 사랑하심.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의 짝, 즉 그분의 아내로 사랑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독립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남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천년 왕국에서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함. 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안에서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남성 아닌 여성, 즉 신부와 결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누림.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생명을 살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지방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생명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남성들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독립적인 남성의 생명을 사는 것에 기인합니다. 지방교회 안에 남성들처럼 사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지 말아야 함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요.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 모두가 건전하여 독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교회 생활 안에 문제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에도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과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근원은 독립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는 산파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의견이 충만하고 항상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산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가 바로와 대항했을 때 모세는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대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모세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도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유일한 창시자로 존귀케 했습니다. 장막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을 위해 장막을 지어야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바를 계시해 주셨으며 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장막을 건축하도록 그에게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세부사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은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보기를 갈망하시는 온전케 된 유일한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행한다면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독립시켜 온전히 하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의지하는 생명만이 의지하는 생명을 산출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만이 다른 사람들을 여성들로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우 강하고 자신의 능력과 제안과 결정을 확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은 독립적인 생명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이 아닌 큰 바벨론,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분을 대항해 반역하는 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교회는 머리됨을 취하거나 독립적인 생명을 갖지 않습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에게는 여성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수년에 걸쳐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고 허물어진 이유는 소위 건축자라 하는 자들이 너무도 독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성의 생명을 살기를 자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중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제쳐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이와 같이 합당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반역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복음 전파나 성도들을 돕는 것까지도 반역의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반역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여성의 생명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 유용한 생명은 오직 여성의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남성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장에 있는 여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장에 있는 여자들은 주님이 일으킨 그릇을 예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모세 자신도 여성이 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1장에 있는 산파와 2장에 있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자극되었을 때 한 번 남성처럼 행동했으며 그로 인해 축복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경륜과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오늘날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행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여성들이 될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 바랍니다. 오직 여성의 생명만이 그분께 유용하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